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변화를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면 우리는 그 생명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현상이 입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입덧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토록 좋았던 것들이 별로 뭐 좋아지지 않고 어떤 데는 싫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의 생명력은 우리를 예전 사람과 다르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변화가 없다. 생명이 잉태되지 않은 거예요. 가상 임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잉태되면 우리는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생명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거는 모험을 시작하게 돼요.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탈하게 되고 상궤를 벗어나는 일을 거침없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이 위험한 까닭은 생명은 잉태되지 않고 마치 생명이 잉태된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위선하고 포장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괴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채 괴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괴물로 변한 자들 틈에 오셨어요. 그 괴물들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 보고 너는 왜 나처럼 살지 않니? 너는 왜 우리가 지키는 전통과 정통을 무시하니? 너는 왜 우리의 형식과 틀을 깨부수려고 하니? 이걸 시비하는 것이죠. 그 얘기예요, 오늘. 자, 9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따라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뭐 요한은 떠났지만, 요한은 이미 순교했지만, 그러나 그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신앙을 지키느라고 어떻게 보면은 뭐 스승이 살았듯 그렇게 사는 삶의 패턴을 쫓아갔겠죠. 그들은 바리새인에 가까운 그런 삶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그들은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았고 철저히 금식이나 구제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금식을 우리도 하는데, 바리새인도 하는데, 모든 유대인들의 경건한 신앙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데 왜 도대체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우리와 다릅니까? 왜 당신들은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요한을 따라갔지만, 세례 요한을 따라갔지만 그들도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정작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나는 저분의 신 끈도 풀지 못할 자다. 그런 겸손을 보였는데 그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들은 왜 우리만큼도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신앙이 이렇게 흐트러졌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 문제에 대해서 아니 어쩌면 종교의 율법적인 형식주의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답해주고 계십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왜 형식과 틀에 제도에 갇힐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 그 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의 입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계속이 되었어요. 정말 먹고 마시고 마음껏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은 누구도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하객들은 그 월요일날, 목요일날 이틀 하던 금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냐? 금식이란 해야 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비유를 듭니까? 신랑인 나하고 지금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무슨 금식 얘기를 하느냐?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 애도해야 될 때가 있지. 마땅히 그때는 금식하게 될 거야. 그러나 지금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때고 예수님과 함께 그야말로 물 위를 구름 위를 걸어가는 때인데 무슨 금식 같은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제자들 데리고 금식해야 되는 날 뭐 안식일 날 밀밭을 걸어가다가 밀 좀 배가 아프다고 비벼 먹었다가 또 바리새인들한테 걸리지 않습니까?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중요하게 얘기는 금식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마 뭐 금식하는 목요일이건 월요일이건 마태집에서 뭐 이렇게 먹고 마시다가 지금 또 이걸 들킨 거란 말이에요. 찾아와서 왜 안 금식 안 하냐 오늘 같은 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랑을 뺏길 때 되면 금식해라. 그러나 신랑하고 있을 때는 무슨 금식이냐 금식은. 자, 16절 17절이에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고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두 번째는 왜 새 옷감을 헌 옷에다가 대어서 깁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면 물에 빨면 빨래를 하면 새 옷감이 줄어드는 신축성 때문에 그 신축성이 없는 옛 옷에 헌 옷감이 찢어지지 않겠냐. 그러면 새 옷이고 무슨 헌 옷감이고 새 옷감이고 다 못 쓰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냐. 새 옷감으로는 새 옷을 지어 입어야지 헌 옷에 끼어 입는 이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또 새 포도주를 담았으면 새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지 헌 가죽 부대에 담아서 그렇게 가죽 부대도 터뜨려버리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되는 바보가 어디 있냐.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하기 시작을 하면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그게 팽창하게 될 텐데 팽창하면 헌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껏 새 포도주를 담갔다가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하느냐. 자, 이런 세 번 반복되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은 이 구약적 질서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와 틀 속에 갇히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어디다 형식에다 구겨 넣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디다가 우리 인간이 만든 잣대 속에 그걸 측량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기준과 잣대를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타종교보다. 그래, 그렇게 많은 분파주의를 만들고 말지 않습니까? 1051년인가요? 동, 이 저기 저 서교회로 둘이 나눠진 게 그때 11세기에 쪼개졌어요. 그래서 동로마 교회가 이 저 서로마 교회가 이게 뭡니까? 이 캐톨릭 철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방 교회가 동방 교회가 그 그릭 오토독스 철치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후로 이 교회는 그 가장 큰 분열 이후에 수 없는 분열을 계속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루터란 철치라고 루터식 교회가 독일 교회가 되고, 또 영국은 그 이 또 왕실이 로만 캐톨릭에 이혼 문제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앵글리칸 철치 성공회가 또 생기고, 거기 또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감리교가 생기고, 또 뭐 이쪽에는 존 깔뱅으로 인해서 이 또 이 장로교 이른바 개혁교회가 또 탄생을 하고, 수 없는 교회들이 탄생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분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냐? 무슨 뭐 복음을 받은 게 생명을 받은 게 누구냐? 베드로한테 받았냐?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렇게 팔을 만드느냐고 얘기했지만, 정작 이 기독교는 그렇게 예수님 한 분 믿으면은 될 일을, 예수님을 나처럼 믿으라고 하다가 생긴 이 수많은 분파 그리고 교단과 교파에 함몰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 한 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꼭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강경한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뭐 철저한 금식을 하고 철저한 생활의 절제와 자제를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었지만, 예수님한테 또 나와서 찾아와서 따질 만큼 그들은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나마 세례 요한 제자라서 이렇게 친절히 비유를 3식이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그 형식이 깨어지자, 틀이 깨어지자, 율법적 관념주의에 깨어지자, 그러자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까?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 이하 제가 23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복음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내가 강하지만은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자로 살고, 네? 내가 주님 안에서는 온유하지만은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살 수도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핵심은 복음을 살아내는 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까? 형식과 율법,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거기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나 제도는 본질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결혼의 의미를 다 담아냅니까? 결혼식 잘 올리면은 결혼 생활이 저절로 보장이 됩니까? 결혼이라는 본질은 결혼 제도에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졸업식 잘하면은 그러면 학교 학장 생활이 그렇게 순탄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졸업식 잘하면은 앞으로도 여전히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라집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어떤 절차나 어떤 제도나 어떤 법도 본질 전체를 다 담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틀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 틀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게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에 집착을 할 때 형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식을 일부러 깨려고 뭐 깨는 거 취미생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형식을 보자마자 보는 것마다 우리가 깨부시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형식을 존중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 형식이 본질을 해칠 때는 그 형식에 묶인 형식주의자들이 본질을 훼손시킬 때는 과감히 그 형식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 보고도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붙들고 가고 있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나?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도 아니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칼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오늘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뭐 포도주 이게 뭐 가죽 부대에 버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 관원이 왔어요. 누가 왔는가 보니까 예,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온 사람 신원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그 당시에 가장 그 마을에서는 가장 고위 관리예요. 또 어떤 경우는 바리새인들이 하기도 했고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명망 있는 사람들이 회당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지금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왜냐 그 딸이 죽어가니까. 근데 이게 지금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그렇게 보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죽었사오나가 아니라 죽었으면 안 왔죠. 지금 뭐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안수하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일어나서 따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정말 뭐 내가 뭐 유대인들에게 뭐 부름받았지 내가 이방인에게 부름받았냐 이렇게 어떻게 쌀쌀맞게 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그냥 말없이 가세요. 백부장이 또 오라 그러니까 한 말 하라고 그냥 가세요.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가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확인하고 고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확인되면 요청하지 않아도 고쳐주세요. 뭐 중풍병자가 와서 뭐 고쳐달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예수님을 만난 방식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리는 방식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누리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체질에 맞게 찾아오시고 체질에 맞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만 내가 순종이 되면 그걸 누릴 것이요. 순종이 되지 않으면 갈등을 빚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말없이 따라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가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는 도중에 마치 삽입구처럼 열두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겉옷만 만져도 살겠다고 잡아서 조용히 만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리고 뭐 이 의사들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겠지만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자상한 의사, 정말 친절한 의사,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환자가 의심이 풀릴 때까지 다 설명해 주는 의사가 있냐면 진짜 만나고 괴로운 의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허비했대요. 재산도 다 허비해버리고 그러고는 병은 낫지 않고 병이 더 위중해졌는데 그러나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이라는 게 또 얼마나 이게 피가 유출되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불결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 뭐 나병 환자나 마찬가지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들 가까이 오면 안 돼. 이 여인과 접촉만 나면은 남자들이 정결례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여자인데 어쨌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다고 겉옷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딜에 몰래 슬그머니 와서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이겠어요. 12년간 이렇게 정말 희망 없이 살다가 옷자락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안심하라. 이 단어가 저기 가면 또 담대하라로도 번역이 돼요. 안심하라. 용기를 가지라.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16장 33절 요한복음에 가면은 환난을 만나지만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 때 동일한 이 단어를 써요. 안심하라. 그리고 9장 2절 앞에 보면은 지금 중풍병자한테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심하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대하라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인생에 두려울 게 없어요.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붙들려가지고 아주 몰매를 맞아요. 그날 영내 붙들려 있는데 그날 밤에 또 환상이 나타나서 안심하라. 아, 그때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라. 이 같은 말인데 담대하라. 안심하라. 넌 로마까지 가야 된다. 너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늙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동안 살 것이고 사명을 다하면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사명 때문에 오늘도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큰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23절, 24절, 25, 2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딸이 죽었다는데 죽어간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옷을 맞으시는 여인을 내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향해 걸어가더라도 인생의 도정, 과정, 여정에 일어나는 일들에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법이에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거창한 목표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겪어내는 것, 그게 복음을 사는 것이요,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목표가 너무 중요해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뭐 아내가 신음을 하건 애들이 무슨 고통스러워하건 내 인생에 뭐 내 목표가 중요해서, 여러분 그건 복음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방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누군가 긴밀한 부탁을 하면 그걸 경청해 듣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몰입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현장, 삶의 현장에 몰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몰입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저기 내일 몰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몰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서 또 막 이제 피리 불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숨이 넘어갔어요. 갔더니 그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예수 믿는 자들의 사생관이에요. 우리는 잠시 잤다가 잠들었다가 그 다음 날 다른 곳에서 깨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표현 어디 또 나와요? 나사로한테 또 나오죠. 예? 나사로가 잔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바울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 편히 잠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깨는 거죠. 예, 주 앞에서. 예, 예수님께서 그 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오늘 마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은 어디에도 매이거나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도 곧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정하다는, 앞서 보면 나병 환자도 접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불결하다는 혈루병 여인도 접촉하셨습니다. 접촉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가장 불결하다고 믿는 시신, 주검에도 예수님께서는 만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불결하다고 해서 내치지 않습니다. 불결하기라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불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과 10범, 20범이 아니라 전과 무슨 수천범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감옥에만 안 갔다 뿐이지.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면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부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간절하게 불러야 돼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도다.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건 안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건 담대하겠습니다. 세상이 어쩌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나사갈 망정, 영혼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저들이 무슨 짓을 하든, 저들이 무슨 계책을 세우건, 어떤 흉계를 꾸미건, 서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간들 주님께서 우리를 잠시 잠들었다가 깨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안심하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이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골리앗과 같지만 그러나 물맷돌과 같은 다섯 개 손에 든 다윗의 손에 쓰러집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이긴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보다도 다르다는 것, 어떤 믿음보다도 앞선다는 것, 어떤 믿음보다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믿음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사랑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믿음의 길 인도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대로 믿고 결단하고 하루를 안심하고 살기를 결정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